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여러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밭, 또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오늘은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양한 밭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좋은 밭만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 자체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이 부활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냥 그것이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이런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앞에서 본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는 좋은 밭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예수 믿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다 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 것이, 세상의 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먼저 길가와 같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서 세상의 이론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문제를, 이 땅을 마음을 갈아엎고, 또 돌뿌리와 같이 세상에서부터 또 관계 안에서 받은 나의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돌과 같은 마음, 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시와 같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부드러운 마음에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좋은 밭은 씨앗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앞에서 본 이 다른 밭과 같은 그런 방해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상태니까, 그 안에 돌이 없으니까 뿌리를 아래로 잘 내립니다.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 그 가시와 같이, 그 돌밭과 같이 그 식물이 타거나 마르지 않고 오히려 잘 자랍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을 하는 좋은 예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바울이 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으로 좋은 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지금 당장은 변화가 드러나진 않지만 내 마음에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뭔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먼저는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가 옳은 주관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회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 가치관, 내 생각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옳다고 여기던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당연히 이것이 옳아서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전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던 것이 내가 걸림이 됩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본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고 돌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이제는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던 내 주관, 내 생각, 내가 그 전에 습관대로 하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아, 내가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내 모습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내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하던 말과 행동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었구나. 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옳다고 말하고 자랑했던 것인데 아, 그게 옳지 않았구나.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인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 고집, 내 자아를 이제는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돌, 내 안에 가시들을 말씀에 따라서 제거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나의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 혼자만 알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눈빛이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뭔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이고 거칠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듬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이 씨가 그냥 조금 자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우거지는 겁니다. 이 씨앗이 그냥 식물이 자라는데 겨우겨우 자라는 게 아니라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옆으로도 아주 힘있게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번성하고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과거의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이런 확장되고 무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강력한 이 생명력,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서 나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크게 되고자 하는 어떤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신 생명력 때문에 그동안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변화를 막고 있었던 이 죄와 상처를 이기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가 분명히 신앙을 하고는 있는데 내 삶에 내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녀서 그렇지. 아,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나의 문제들 내 생각, 잘못된 생각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었던 것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우리의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그리고 어둡고 낮아지고 왜곡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고다지고 우리의 자아상이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떠내려 가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내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얻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나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신앙을 해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짧게 했든지 아니면 오래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갈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말씀의 생명과 비밀이 감추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새 것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련함이 우리의 사람의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리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시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이 경험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좋은 밭의 특징으로 이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는 인내한다고 말합니다. 이 씨앗을 우리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 말씀이 믿음을 주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그냥 쉽게 저절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게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나에게 고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 지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굳게 붙잡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지금 나에게 나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올 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때 말씀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 믿음이 신앙이 이제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이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기도의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람과 다투고 그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붙잡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이 곧 짧은 하루 만에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는데 그냥 짧은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11장에는 앞서갔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많은 그 어려움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 노아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그 선진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들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큰 원형 경기장에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를 환영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나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 지금 바로 믿음의 그 증인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거운 것, 상처, 또 실패,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들, 이것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마다 다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운동 생각하니까 그 철인 3종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취미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철인 3종 경기는 이 풀코스로 뛰는 것을 우리말로 철인 3종 경기다, 그리고 아이언맨 대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연히 어디 갔다가 이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가 열렸는데 어떤 경기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수영을 3.8km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다 수영을 말합니다. 반환점을 찍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전거 사이클을 18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다 달려야 되는데 지금 말한 수영과 또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까지 이 전체를 17시간에 완주해야만 이것이 이제 공식 기록으로 완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하고 또 사이클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에 연속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봤을 그때는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밤 10시에 그 반환점에 마지막 그 지점에 돌아와, 목표 지점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지금 어두운 시간에 이제 선수들이 온 그 지친 몸으로 이제 마지막 도착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위험 부담은 사실 있거든요. 왜 이분들이 이런 경기를 할까 봤더니 거기 이제 그 마지막 그 도착 지점에 아나운서가 있어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봤더니 대부분이 큰 질병을 앓았던 분입니다. 암 환자들이고 그 남들이 쉽게 겪지 않은 뭔가 그 건강에 위협이 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의 인생의 그 한계 상황, 남들이 겪지 않은 이 나의 건강의 한계를 일찍 겪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히려 운동을 하고 도전을 해서 평범한 건강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종목에 도전을 해서 마지막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연세가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더디어 보이는,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 그걸 포기를 못합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것이 남들보다 건강의 위기가 일찍 왔으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에 도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걸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냥 이것이 내 일이었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이었으면 아마 일찍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 못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의미가 있고 귀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뭐 아프고 해도 그것을 그냥 이겨내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우리들이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내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사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밭의 특징은 세 번째는 인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드디어 결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인내해야 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때도 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농부가 왜 씨앗을 심고 열심히 수고합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씨앗을 심고 수고하고 가꾸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열매 수확을 거둘 때가 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명한 수확과 추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먼저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75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작은 순종을 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까지 그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이 없이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자기가 죽고 대가 끊어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까지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남을 돕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좋은 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가 맺힌 건 아닙니다. 30배가 맺힐 수도 있고 60배가 맺힐 수도 있고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 순종의 값지불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능력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얼마 이제 남겨두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인가 하면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그냥 잘 되는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아 그냥 너가 열심히 하니까 된 거지. 내가 영광 받는 것에 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은 나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구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인격과 내 성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오랫동안 변화가 없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가더니 믿음이 생기더니 저 사람이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은사와 믿음과 인격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그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말씀이 없을 때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것을 새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좋은 밭에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 좋은 밭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은혜를 받고 뜨겁게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좋은 믿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이 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다시 다른 씨앗이 들어와서 잡초가 자랍니다. 어느덧 또 세상의 이론이 들어와서 세상의 이론을 밟고 다니고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면 그러면 또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받고 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친척집에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처음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는 흰 옷을 입으면 며칠은 입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왔더니 밖에 하루만 버스를 타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서 보면 목에 때가 새카맣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면 코끝에도 먼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연과 먼지가 다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루하루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 세력, 그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물론 그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이것이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 세력 죄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깨끗하게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만 때로 내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실수와 허물이 많은 나를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지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영적인 그 부등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영성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세력,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보다 더 강한 그런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심는 것이 더 많은 이런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계속 집에서 좋은 부모님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좋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남을 돕고 섬기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섬김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기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해받고 섬김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당연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나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나를 섬겨줬던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달아집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가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가지의 포도가 얼마나 맺힙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의 포도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가지마다 그 포도송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들고 나가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시가 들어오면 다시 주님께 나가서 말씀으로 이 가시를 잘라내고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 어떤 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또다시 용서하고 내 안에 있는 어느덧 받아들인 세상의 이론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세상 이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포도나무와 같은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방치해 둔 채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길가와 같은 것, 돌과 같은 것, 그리고 가시와 같은 것 이것을 해결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없는 삶이 아니라 네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변화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